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구별된 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고식과도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해야 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의식과도 같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같은 상황에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난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 노중에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할례를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에 앞서 할례가 무엇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때,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례가 사실 시행됐을 때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제 체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17장 7절에서 이제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할례를 시행하라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후손이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할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땅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해서 같은 의미가 반복이 되죠. 영원한 기업을 그 근방을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할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 언약을 대대로 지켜야 된다 말씀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말합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합니다. 할례는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말씀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그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그냥 템포러리 언약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 표징이 되어서 이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에 속한 백성입니다.라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이 할례가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그런 곳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지금 가장 첫 번째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전쟁이 아니라 지금 뭘 원하시냐면은, 물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면 기념석을,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금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할례 언약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할례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증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 표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할례의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할례의 의미라는 것은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로부터 성별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선택된 민족이란 말이죠. 그것은 성별되었다,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택함으로 인해서 거룩히 구별된 민족이 바로 이 성별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입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된 족속이 바로 이 성별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또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여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로부터 성별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책임 의식이 부과되는 것이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책임 의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정결한 구별된 삶을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의 부패함을 벗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부패함은 아주 심각한 거죠. 제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오신 분은 잘 들었을 거예요. 죄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전적인 부패하게 만든다. 죄는요,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죄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깨달으시고 인정해야 돼요. 죄를 좀 져도 난 괜찮다, 이 정도 차원으로 우리가 죄를 인식하면 안 됩니다. 죄 때문에 오는 그 결과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죄로 인해서 부패된 존재다, 타락한 존재다, 전적 타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의 힘과 의지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부패함으로부터 벗어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죠. 그래서 은혜로 거듭난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예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구별된 삶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의식은 이런 행위 자체보다도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법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런 영적 의미의 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바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표징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할례를 한 자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 거룩한 삶을, 성별된 자임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거룩한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들이 어떤 자다, 내가 누구냐임을 그들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그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냐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할례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 지경에 들어와서 그 첫 번째로 그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자기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라는 이런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서 첫 번째로 할례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할례를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내가 누군가를 온전히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 이전의 백성들, 1세대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2세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냐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온전히 고백해서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서의 요구하는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베드로 사도도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여된 칭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제사장 나라였고 거룩한 나라였고 이스라엘만이 거룩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만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었지 이방 족속들하고는 관계없는 타이틀입니다. 이건 이방 족속들한테 부여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근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되었던 이 놀라운 칭호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 민족과 관계없이 이 타이틀이, 이 칭호가 부여되어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제는 내셔널리티가 어떤 내가 민족에 속했고 어떤 국민이고 어떤 나라 백성,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거죠.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뭐 저기 아랍 쪽에 사는 사람들이나 뭐 이란이나 뭐 아프리카 사람이나 누구든지 인종에 관계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이 신분과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이런 신분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신분의식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더 부연 설명합니다. 베드로사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두운 데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죠. 금요 기도회 때 나오지 않은 분들은 못 들었죠. 여러분들 못 들으신 분은 아마 저기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과 여기서 빛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과 빛이 대조됐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죄악된 삶이 어둠입니다. 이 어둠과 대조해서 빛은 생명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서 빛의 삶이다. 빛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죠. 그러니까 빛은 무엇이냐면 사실 생명 이상 생명의 실체가 되시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빛 안에 행하는 자, 거하는 자, 빛과 사귐을 갖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빛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두운 가운데서 죽음, 사망, 불순종 이런 데서부터 건져내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것이 어둠 속에서 건져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셨냐면 빛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 안에 삶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 빛 안에서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우리가 큐티하는 생명의 삶입니다. 그 타이틀처럼 생명의 삶이 바로 우리가 빛 안에서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의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생명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 사귀는 삶,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 신분이 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이 바로 생명의 삶이요 그 빛에 거하는 자의 삶이요 그 빛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삶이 바로 그러한 생명의 삶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한 빛 내가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이 사귐이 어떤 사귐인지 와서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귐은 이 코이노니아는 이 교제는 단순히 세라사랑 사람들과 즐기는 그런 사귐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생명의 교제 때문에 나온 그러한 교제입니다. 이 교제에 우리 동참하십시오 라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교제를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교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소셜 게더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 그 초두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이 교제라는 것은 사귐이라는 것은 사회적 어떤 재미 흥미 위주의 그런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말은 뭐 영어 쓴 fellowship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실은 헬라어 말하는 이 그리그는 이건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생명을 얻은 구원 받은 자만 나누는 쉐어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로 불러주셨는지 이 고백,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과 내 자신이 누군지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인지를 온전히 인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백성들한테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를 원했던 거죠. 사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1세대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 1세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파기시켜버렸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 단절된 관계로 치닫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다면 아, 이곳은 우리가 구할 곳이 못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은 뭐 키가 뭐 장대한 족속들이고 우리가 스스로 봐도 우리는 뭐 메뚜기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비하, 자기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그러한 불신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 바로 가데스 그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죠. 모세와 아론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음식도 원망하고 여러 가지를 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 목소리를 거기서 듣게 되죠. 민수기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22절에 민수기에서 얘기해 주는데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세대들입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1세대들 결단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다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세 이상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멸절했다. 그 20세 이상만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29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1세대들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40년 동안 다 죽기까지 그 기간 동안 그 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의 자녀들이 할례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받지 못해요. 영원한 약속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분이 구별된 자고 성별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언약을 그들이 하나님과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부모의 죄와 부모의 실수로 인해서 결국 죄악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약속을 스스로 자기들이 파기시킵니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의 실수 때문에 결국 2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답니까?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왜 할례를 하라고 할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놀랍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세대들은 할례 없는 자가 되었어요. 여기 할례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없는 자다. 할례가 없는 자라는 것은 할례만 못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그 당시에 이제 할례 받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성결됐다 그런 거를 말해주고 있는데 할례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속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을 보면은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세대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1세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1세대가 망하게 됐습니다. 멸망하게 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대칫 그것으로 끝납니까? 끝난 다음에 거기는 은혜가 없는 거죠. 1세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세대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육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할례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고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부모가 죄를 졌고 비록 나의 부모가 불순종해서 그 언약으로부터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관계를 바른 관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구나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바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서를 통해서.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할례를 생각할 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무슨 의미냐면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 단순히 머리를 머리에다 물을 뿌리고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 정도 차원에서 어떤 의식적인 측면에서 이 세례나 침례를 인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새로운 개체,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사실은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들어갔다는 것이 죽는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 물속에서 나온다는 거 살아났다는 의미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일으키셨다. 그 새 생명 가운데서 나를 행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 몸을 벗는 이런 어떤 육적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육적인 어떤 죄악된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몸, 육적인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할례를 받은 자가 다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할례를 바로 인식하고 바로 그것이 바로 세례의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고 세례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를 좀 터프하게 줍니다. 모든 사람한테 세례를 쉽게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저는 세례를 주지, 그렇지 않고 본인 자신이 확신이 없을 땐 세례를 안 줘요. 그것이 저는 성경적인 바른 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나와 함께 주님과 내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장사되어 세례받은 바 되고 그의 세례와 연합해서 내가 다시 그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선포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문제, 오늘날의 교회 시끄러운 문제, 한국의 기독교들이 여러 가지 잘못되었다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한테 경멸의 눈초리로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전락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아서 그래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직분자가 되어서 마치 믿는 자처럼 행동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크리스찬이라는 명목하에 그런 이름하에 무엇을 할 때 저 사람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저 사람이 집사야, 저 사람이 뭐야, 안수 집사님이야, 장로님이야 이런데 실질적으로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욕을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어디부터 잘못됐느냐? 세례부터 잘못됐어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니까 직분이 남발이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안 믿는 자도 교회 들어와서 다 믿는 자 같이 자기를 가장하고 믿는 자인 모습처럼 자기를
숨기고 가장하고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욕을 맞는,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건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인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만 하는 거죠.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처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처치고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그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할례를 하라는 것이 그냥 육적인 할례를 하라는 그런 육적 할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별된 자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1세대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께서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거, 그런 걸 보았는데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언급하는 내용 중에서 기적과 이사를 믿는 신앙,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과 표적을 쫓는 신앙이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신앙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근데 니고데모에 대해서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실 표적을 쫓은 사람이었어요. 이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는다 그랬기 때문에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이 이 표적을 쫓는 그 니고데모의 그런 어떤 신앙관을 바꿔주기 위해서 갑자기 대화를 서브직을 체인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라고 갑자기 대화를 바꿔주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표적을 쫓는 신앙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대화를 서브직을 갑자기 체인지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벌써부터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을 나올 때부터 그 표적을 보고 이적을 쫓다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고 구름과 불기둥과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뭐 홍해가 갈라질 때 박수치고 하나님 막 열광하다가 갑자기 물이 없어져요. 먹을 게 없어져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신앙이, 표적을 쫓는 신앙이, 이적을 쫓는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문둥병자 고치시고 소경을 정말 보게 하시고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이런 역사를 할 때 사람들이 막 박수칩니다. 아, 예, 예수님하고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오 라고 막 쫓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무리들이,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한때는 주님을 쫓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는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그런 분노에 찬 그런 군중들로 탈바꿈했다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내가 누군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온전히 고백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이 스타트가, 첫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종교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산타바바라 한인장로교회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오지만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신앙의 발걸음을 뛰어야지, 예수 믿지도 않는데 그냥 교회만 참석해서 종교인으로 전락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분들로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와 있나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1세들은 망했어요.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1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1세들의 실패 앞에서 너희들은 과연 무엇을 고백하고 너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1세들 앞에서 그래도 주님을 쫓는 하나님을 쫓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1세대가 다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다 광해에서 멸절당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겠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고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경외하는 자인지.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관계 회복, 관계 그러지만 이 관계가 그런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할례를 요구하실 때 이런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원하시는 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수천 년 전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순순히 할례를 받으시겠어요? 할례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제대로 된 분이라면 할례를 받는 거를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 보고 지금 할례를 하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여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전쟁하러 왔지 지금 할례하러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Are you out of your mind? 하나님 지금 미치셨어요? 하나님 지금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보고 지금 가난 저 군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기회만 보면 호시탐탐 노려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바로 가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례를 합니까? 죽으라고요 우리 보고?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무리한 거, 불가능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요구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지금은 할례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건 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이성적으로 정상적으로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할례 받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왜 그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뒤에서 다 역사하세요.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조성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1절 보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홍해를 건너고 시온 왕을 죽이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그들이 그걸 통해서 하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덜덜 떠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다. 이게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말해주지 않았어요. 배후에서 그들이 덜덜 떨고 무섭게 하도록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두렵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당면해야 될 그 어떤 문제에 충실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우선순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전쟁 준비입니다.
인간적인 우선순위는 전쟁 준비예요. 근데 인간적인 전쟁 준비를 먼저 하지 말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하라는 거죠. 영적인 우선순위는 할례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온전히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우선순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줘야 돼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더 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문제가 화급을 다투고 정말로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를 인식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계를 등한히 하고 내 어떤 우선순위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말씀도 안 해줘요.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떨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한테 할례를 하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자기는 기다립니다. 그들이 순종과 전적인 헌신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지만 어떤 때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할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바쁘니까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희생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이때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나중에 시츄에이션이 좀 나아진 다음에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기다리세요.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지연시키려고 합니다. 미루려고 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할례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례를 시행하라는 이 명령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할례로 인해서 되어지는 그 결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할례한 이후에 그들이 각처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한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서 굴러가게 하였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서부터 1세대들은 사실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 그 사람들의 애굽 사람들의 종이었죠. 종들의 자손이 무슨 프라이드가 있고 무슨 자존감이라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의 아들 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의 자녀들 아무리 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다 그래도 이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 가운데 그 광야에서 자기 선조들이 불순종해서 죽었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배우 역사하셔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자존적인 자존감이 상해 있고 어떤 그런 수치감, 어떤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광야를 행진하면서 그 2세대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수치스러운 모멸감 같은 거,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이 될 때, 새롭게 될 때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굴러가게 한다. 없애 제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과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가고 하나님과의 재정립을 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 아픔들, 고통, 수치들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 수치감들, 모멸감,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로부터 떠나게, 굴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어떤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굴러가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아픔이나 수치나 모멸감이나 자존감이 상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들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걸림돌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함을 새롭게 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수치를 이렇게 굴러가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 이후에 어떤 인간적인 아픔과 고뇌, 슬픔, 괴로움 이런 문제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문제로부터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